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있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어려운 환경과 또는 문제와 사건과 또 복잡한 그런 인간관계로 인해서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시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기초와 기본이 탄탄한 사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 기본, 이것을 잘 다져야 하는 것이죠. 기초와 기본은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죠. 이것은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어떤 경우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모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흔들림 없는 확신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출발점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어볼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어내셨고,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을 때 공허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땅이 지금의 형태를 갖추고 여러 생명을 온 땅에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한 일은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이 선포가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점, 또 구원의 확신,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근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뱀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숨었고 하나님과 단절이 생겼습니다. 그때 누가 먼저 그 단절에 대하여 관계 회복을 위해 나섰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나갔습니다. 구절을 한번 보면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찾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아담에게 너의 존재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는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고, 동시에 아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찾으신 것이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을까요?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아담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왜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벗고 있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가려주고 수치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가죽옷을 선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구원의 출발점인데 회복을 제시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람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재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우리 선행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시간 호수에 빠져 죽음 직전 상태에 있었다고 칩시다. 그때 이제 구조대가 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서 이제 구원했습니다. 누가 구조했다고요? 예, 구조대죠. 구조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런데 죽음 직전에는 아무 노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조대가 그냥 가서 이제 구원을 한 것입니다. 그냥 구원했단 말은 물에 빠진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서 혹은 뭐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혹은 뭐 명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죠. 그냥 물에 빠져서 죽어가기 때문에 그냥 구조대가 구조한 거예요. 그러므로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구조됐다고 해서 무슨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대가 구원했기 때문에. 바로 구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출발점이란 말은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출발점이다. 이 말은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 한 가문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내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관심을 끌 어떤 특별한 선행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역시 우상을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선했거나, 아브라함이 공로가 있거나, 뭐 아브라함이 어떤 열심을 품었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구원은 이 선택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착해서 위대한 잠재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아주 보잘것없는데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예정으로 인해서 구원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하여 설명할 때 로마서 9장에서 이삭의 아내 그 리브가의 이제 그 임신 상태를 설명합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그 쌍둥이는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아직 태어나기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형의 동생을 섬길 것이라 하면서 야곱을 선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사람이 왜 그렇게 하였느냐 하고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주권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야곱이 누구죠? 야곱이 나중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야복강가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민족인데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 공로가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말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혹은 저 사람 믿음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말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고 교만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가하는 말이지 말이 되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뜻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순간에 믿음이 또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두움도 지으시고 평안도 지으시고 고난도 지으시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제 더해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기도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의 특징이 뭐죠? 선물의 특징이 바로 이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선물로 그냥 공짜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설명을 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믿음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은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조건으로 항상 믿음이 요구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의지를 활용해서 그 믿음을 이제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어렵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아들과 딸이 있다고 칩시다. 그 엄마가 그들에게 용돈을 주었다 칩시다. 아이들은 아직까지 경제 활동을 할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용돈을 준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모으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엄마 이제 생일이 되었다 생각합시다. 그때 아이가 이제 선물로 했다고 치면은 그 돈은 사실상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아이에게서 나온 돈입니까? 엄마 아빠에게서 나온 돈입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엄마에게서 나온 돈인 거죠.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면 엄마에게서. 그런데 이제 엄마는 아이가 그 선물을 하나 사서 줄 때 막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사실은 뭐 자기가 돈을 줬는데 아이는 그냥 사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이제 엄마에게 선물을 사준 것밖에 없는데 막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활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 앞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거나 율법을 잘 지켰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우리가 뭘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말은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은 가죽 옷이 나옵니다. 이 가죽 옷이란 동물을 죽여 희생시켜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다는 뜻인데,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입혔다는, 가죽을 벗겼다면은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은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창세기 3장과 4장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이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이 양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은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흠이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에서 이렇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인의 후손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처녀라 동정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이죠. 그건. 죄인인 그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죄 없는 메시아를 잉태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 이제 마리아를 예배하고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장본인 사탄의 머리를 이제 깨뜨리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머리를 이제 깨뜨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값은 이미 정해져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생제사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죄가 없는 무고한 피를 흘려야만이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있고 심판도 피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은 흠 없는 짐승의 피를 이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을 대체적 희생, 보상 차원의 대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저희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 없는, 흠 없는 자가 그 죄값을 치루어야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흠 없는 이 존재가 그것도 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스스로 죄인에 대하여 죽어야만이 이제 대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절을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칭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 22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이제 순종이 나옵니다. 그때 분명히 거기에서는 예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대신 준비한 순양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해서 순양이 나오는데 바로 그 순양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흠이 없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첫째는 선택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보혜를 통해서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출발점이란 말은 중재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구약의 그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모세라는 이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선택된 이 소수와 만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대변자, 제사장을 이제 세운 것이죠.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모든 과정을 제사장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재자를 원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존중하셨고 임시로 이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손발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중재자의 직무를 다 완성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정한 구약의 율법과 성전 제사 모든 제도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가상 7년 중에 마지막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타이. 이것은 당시의 상업적인 용어로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죠. 죄값을 지불했다 하는 의미죠. 그런데 그 안에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성전 제사의 모든 제도의 요구를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의미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재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제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중재자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신 분이시고 지금 천국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역할을 완벽하게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초와 기본이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와 기본이 튼튼해야 흔들림 없이 확신하고 신앙생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면은 우리는 매 순간마다 모험할 수 있고 또 헌신할 수 있고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출발점이란 말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가 덮어버렸으므로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출발점이란 말은 예수님의 중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재자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시고 천국 보좌에서 지금도 중보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할 때 늘 중재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림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기초가 기본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 주신 믿음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중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할 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은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보혈로 우리 죄를 덮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보좌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넘어지고 깨어질 때 중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실 때에 선택, 믿음, 보혈, 중재라는 단어를 넣어서 힘있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넘어져도 연약해도 또 넘어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냐고 기뻐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중보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셔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고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또 우리가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해도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중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되었사오니 담대히 이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내고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